학계 2장 10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쌌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통하는 예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계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학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절기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유대에서 잘 지키는 그러한 절기, 이러한 축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학계가 태어날 때가 이러한 유대의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계 선지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학계 선지의 그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 그가 여기에서 그 세 번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두 번 같은 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계 1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임하였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면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또 우리가 아까 읽은 2장 10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또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3일 동안에 그 어떤 정해진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마지막 날에는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들춰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언제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이 됩니다. 주전 52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524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주전 2524년은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뭐 한사군보다 그 한참 전에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는 것은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앞으로 오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 2월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다. 이것은 유대인 달력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이것은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주전 520년 9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처음에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월 곧 그달 21일은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은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학개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한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전에 생각한 하바냐 선지서, 하박국 선지서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 또 그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서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에 다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불의를 행하며 그 사회가 그 악독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개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한 것이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왕국을 주전 722년에 치셨고 또 남쪽 왕국을 주전 586년, 587년 그때에 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지혜롭지 못함을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을 포악하게 대하는 것, 그거 지혜롭지 못한 것을 생활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시작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재물도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겹겹이 쌓일 때 그들이 손을 놓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나중에 좀 더 우리에게 재산이 생기고 원수들이 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그때가 되면은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겠지만은 지금은 우리 살기에 바쁘고 우리가 우리 생활 돌아보는 데 힘을 써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각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들을 다 손을 놓고 자기 집들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자기의 집들을 아름답게 짓고 이제 평안하게 생활하면서 점점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16년, 18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의 집만은 다 평안하게 짓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 학개 선지서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여기에 추억하여라 추억해 보아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추억하라 돌아보아라 이것은 너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번 자세히 너희의 사는 삶을 한번 계산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너희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의 집을 건축하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흡족하게 먹고 평안히 따뜻한 옷을 입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학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물리면서 나중에 차차 사정이 여의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그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느냐고 이곳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여서 사원하여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사명을 입은 사람들이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계속 있기를 기대하느냐. 오늘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이 학계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추억해 보아라. 너희 생활을 돌아보아라. 너희가 뜻하고 온 나에게 소원하고 나에게 약속하고 너희가 짓겠다고 한 그 성전의 일을 뒤로하고 너희가 생활해 보았을 때에 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생활해 보았을 때에 너희의 생활을 추억해 보았을 때에 거기에 너희의 만족함이 있었느냐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저녁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에 같이 귀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학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학계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도 번성할 수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삶을 추억해 보아라.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다면은 너희는 번성할 수가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읽어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번성하였던 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애굽을 보니까 그 애굽이 강성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게 우리가 종노릇하며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는가. 또는 바벨론의 그 나라가 강성하여 올라올 때에는 그 바벨론의 그 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신들을 섬기면은 우리도 평안하고 우리도 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신들을 섬겨보았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갖다가 같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겨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나라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잘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은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다들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를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알지 못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여나 이러한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이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편안한 길은 결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 없이도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모든 생활 가운데 평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도록 남겨두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걸어갈 때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생활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일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나의 생활은 더 번성하고 더 평안하고 더 즐거웠고 그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다 받는 것이지만은 만일 이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은 너희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래도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가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저 자기 멋대로 세상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도 아무런 염려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그저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다면은 참으로 그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 자녀들이 아무리 잘되고 세상에서 훌륭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염려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징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택하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삼은 사람인가? 우리가 그 영혼을 염려하게 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학계 선지자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동안 생활하였다면은 내가 너희의 생활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예언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생활을 추억해 보았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을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지. 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이 짧은 학계 선지서에서 다섯 번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가 없었지 계속해서 그것을 거듭하며 그들의 생활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없이도 살아가면서 평안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이 혹시 가운데 있다면 또는 우리 주위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순종하며 행한 일들은 헛수고가 된다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은 그것은 언젠가 헛수고로 드러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계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그들이 이제 많은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땀 흘리면서 많은 것을 뿌려보았다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수입이 적으며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그 수입은 수고한데 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건강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많이 먹을지라도 그러나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지 않았느냐. 부지런히 무엇인가 쌓아놓은 것 같았는데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구멍 뚫어진 전대에 그 싹스를 집어넣은 것처럼 흘려버림이 되지 않았느냐.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곳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계 1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잔뜩 집에다 뭘 쌓아놓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실 때에 그것이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왜 내가 너희의 집으로 가져갔던 것을 불어버렸겠느냐. 너희가 서약하고 너희에게 맡겨진 일에 내 집은 나의 성전은 황무하였으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왜 수고를 하는데 이렇게 재앙이 여러 가지 하는 일 가운데 쌓이고 있느냐.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에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그저 놓아 보낼 수 없기에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기에 내가 그렇게 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학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적어도 20석을 모았으리라고 기대한 그 타작마당에 가서 보니까 탄절밖에는 없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왜 쳤느냐. 너희가 미워서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신 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부른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에 그리하여 지난 16년의 삶을 18년의 삶을 돌아보아보아라. 너희가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왜 학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가 자기 아들로 품기를 원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활이 그 넉넉지 못하였을 때 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쌓아놓은 것을 불어버리시는가? 왜 내가 이렇게 모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내 전대에는 구멍이 난 것 같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는 아들이기에 내가 너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순종하면서 수고한 그러한 것들 언젠가는 헛수고로 드러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저희 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여러 번 그 신앙으로 간증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여서 하였던 일들,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었던 그러한 일들, 여러 번 제 삶 가운데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애쓰고 하나님을 뒤로 물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나의 집이 설 수 있다고 노력한 것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는 날이, 그리고 구멍난 전대처럼 쏟아지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마지막으로 이 학계 선지서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 교훈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찾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외에서는 절대로 찾을 길이 없다고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학계 선지서가 계속 그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서, 너희 자신의 생활만을 위하여서 그것만 돌아보면서 애써서 힘써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핑계하기를 지금은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렵고 주위의 원수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오늘은 아니라고 핑계하면서 그 일을 미루어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동안 10여 년 생활을 지나보니까 전보다 더 생활이 나아졌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느냐. 너희 생활 가운데 만족함이 있느냐고 이곳에서 묻고 있습니다. 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공해주는 분명한 가르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그를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백성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기에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그 축복의 자리로 그 백성이 돌아오도록 그들을 그저 죄악된 길에 나가는 것을 남겨두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사람들, 그 축복을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잠언서 28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그 아래 자리에 두는 그러한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그 구멍난 전대가 발견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길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재단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 항상 부서진 그 옛날 그 수공기판에 그 잘못 구멍이 잘못 뚫리면은 계속해서 같은 소리만 앵앵앵앵 하는 그러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 저 목사는 다른 얘기는 하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밖에는 말할 줄 모르는구나. 아마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길,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생활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뛰어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서 피곤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이 바쁘다면 그 생활은 너무 바쁜 생활입니다. 너무 바쁜 생활. 구멍난 전대, 그 전대에 채우려고 더욱 바쁘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바쁜 자리에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것을 찾아 나갈 때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자유롭게 우리 생활 가운데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의 삶에 내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생활 없이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았다고 하는 것, 그 바른 그러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생활,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우리 생활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자기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활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학계 선지자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산이 적었을 때 일기가 나빠서 올해는 이 팥종이와 그 여러 가지 그 병충해가 많아서 올해는 여러 가지 한재가 많아서 또 가뭄이 와가지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을 저울에 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삶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긴 하나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안 사람들, 우리가 아까 어느 분이 또 기도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저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야곱의 그 얍복강가에서 그 기도, 이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기까지 그에게 매달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내 생활이 바쁘다, 내가 나가서 빨리 뭘 많이 이루어야지, 내가 할 일이 많기에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할 때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붙잡고 씨름하는 이 씨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 내가 말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있으면 그 기도가 10마디가 됐든지 1마디가 됐든지, 내가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을 하다가 내가 중간에 더 기도할 말을 잊어버려서 더 기도가 할 수가 없었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기도가 저래 욕을 하였든지 아무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는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의하여서 이 학계 선지자에서 자주 나오는 그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원수를 제어하실 수 있는 그 대장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학계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넘치도록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분명한 간결한 가르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또 무시하며 믿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오늘도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생활을 추억하여 보라고 다섯 번이나 말씀하시며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며 지혜로운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한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삶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